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후반부 내용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후반부가 구성을 놓고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요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일 볼 본문 내용에서는 다시 요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 헤롯, 요셉 이렇게 해서 헤롯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요셉과 더불어 견주면서 대조를 지키고 있죠. 지금 이건 16절부터 18절까지도 보면 비록 분량이 짧기는 하지만 세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앞부분 요셉과 관련된 내용과 마찬가지거든요. 요셉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돼요. 상황을 천사가 알려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순종을 하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약을 인용하면서 해석합니다. 지금 읽은 16절부터 18절도 제일 처음에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악한 행동했던 것이 나오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맨 끝에 나옵니다. 먼저 상황이 어땠는가 16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 처음에 나오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롯이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이 헤롯이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경배하러 갈 때 헤롯이 어찌 보면 명령이고 어찌 보면 부탁을 하죠. 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속으로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먹었지만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조용히 돌아가라 이렇게 알려주셔서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를 과연 박사들이 헤롯을 속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박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하면 이것도 올바르게 행동을 한 것이죠. 껍데기만 놓고 보면 뭐 헤롯의 부탁을 듣지 않았으니까 헤롯에게 악하게 했다 혹은 헤롯을 속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악을 행하려고 하는 헤롯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헤롯이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헤롯이 알게 된 건 딱 하나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부분을 보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밤중에 이미 그냥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들이 박사들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안 알려줘? 이것만 생각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상세하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헤롯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계시를 주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찾아서 죽일 것이다. 사실 헤롯이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지금 헤롯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계시를 주었느냐? 그건 아니죠. 어쩌면 헤롯이 왜 박사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궁금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그냥 벌써 왕복을 했을 때 시간이 다 지났을 텐데 안 온 걸 보니까 이 녀석들이 눈치채고 가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건 요셉이 알게 된 것과 헤롯이 알게 된 것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헤롯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뒤에 헤롯 행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그 사람이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헤롯과 똑같은 거예요. 여하튼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혹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헤롯이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동방학사들이 오면 그 다음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틀어졌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틀어졌을 때는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한 뒤에 이게 나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가 보다, 그러면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보다, 그러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만둘지 아니면 넘어서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겸손하게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건 상황이 어그러지면, 틀어지면 잠깐 멈춰서서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헤롯은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평가하거나 스스로 돌아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헤롯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건 그 뒤에 16절 중간입니다. 심히 노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여기 보면 분노했는데 보통 분노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분노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분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분노를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동방박사들에게 분노한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방박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망갔어? 가서 추격해서 잡아와라, 이래야 될 텐데, 사실 동방박사들 때문에 화가 나는 첫 출발점이 되긴 했지만 지금 화가 난 이유는 내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틀어졌어? 이래서 화가 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분노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으로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냥 단순한 동네 아저씨를 보낸 건 아니겠죠. 군인들에게 창칼을 들려서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로부터 그 아이로 다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학살 사건이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묘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죽였느냐 보면 장소가 나오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동네가 있으면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울타리 바깥에 들판이 있어서 거기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했거든요. 지금 헤롯이 기준 삼은 건 베들레헴 그것만 말고 그 근처 인근에 있는 모든 지경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장소를 어디로 정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 뒤에는 뭘 기준으로 삼았느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시간은 박사들에게 물어봤던 그때가 기준이에요. 두 살 기준으로 그 밑엔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하나는 장소,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장소와 시간을 정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이 갖고 있었던 정보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지만 헤롯은 두 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하나는 원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뭐 어쩐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죠.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 조계 지도자들이 대답을 해줬죠.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 보내기 전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시점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갖고 있던 정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소. 원래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이래. 그리고 원래 몰랐는데 시점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언제 별이 나타나고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또 우리 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두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도대체 왜두 살을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이 나타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살로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조금 어떤 아이는 크고 어떤 아이는 작으니까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두 살로 잡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두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정말 나쁜 놈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인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몇번 반복해서 설명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은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에는 뭐약한 20가구 정도, 뭐 적으면은 10가구나 15가구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도시가 아니니까 몇몇 집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 15집이나 20집 정도 산다고 하면 그 집집마다 아기가 한 명씩 있다고 해도 많아야 20명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적으면 5명쯤 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추산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여하튼 이건 정말 악한 일을 한 것이죠. 아무 죄 없는 아이들,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을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그냥 다 죽여서 말 그대로 학살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악한 행동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으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사실 라엘은 참 나중에는 자식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갖고 있던 자식을 잃어서 통곡한다. 이 구약이 이렇게 이미 예언하였었다. 이렇게 써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구약 예언이 이런 뜻인 줄 알았으면 우리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살았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미 다잘 아실 것이고 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죠.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 보였던 반응, 행동, 태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나왔던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또 요셉을 생각하면 다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죽여버리려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부분은 요셉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려면 요셉과 대조를 해보면 조금 더 명징하게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요셉은 어떠하냐? 별로 힘이 없던 사람이죠.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헤롯은 어떤가요? 그 당시 통치자니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가? 별로 갖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천사가 계시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게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막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 헤롯은 어떠한가? 헤롯은 그 당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도 대제사장 불러드리면 되고요. 다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한 가지만 듣고 갔죠. 헤롯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힘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헤롯은 힘도 있고 얼마든지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 결국 행동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정반대로 행동하잖아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라지고 죽고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죠. 반면 헤롯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뒤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헤롯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참 헤롯이 참 악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헤롯 편에서 생각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지식이 없었더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몰랐더라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몰랐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치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게 더 나을 뻔했다. 헤롯이 정말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기뻐했겠죠. 통치 권력을 행사할 때 기분 좋았겠죠. 차라리 안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한 일을 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헤롯이 얼마나 악독하게 행동했는가. 헤롯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못되게 굴 때, 예수님에게 악하게 행동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기간 내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대신들이 뭐라고 하고 속은 나쁜 놈들이 계속 예수님을 들들들들 볶았잖아요.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래도 헤롯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헤롯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건 아닙니다. 빌라도는 재판이라도 하죠. 예수님만 죽였잖아요. 헤롯은 어떻게 하나요? 재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지. 이러고서는 그냥 막 달려들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학살을 자행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 아이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베들레헴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같은 곳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합니다. 혹시 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때들은 없는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기보다는 주님을 죽이려 행동하는 그런 때들은 없는가?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다 헤롯처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늘 요셉을 닮고 요셉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살리고 주님과 같이 하고 주님과 같이 떠나기 위해서라면 갖고 있던 모든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이 헤롯처럼 행하는 일이 한 번도 없기를, 늘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이 얼마나 주님을 악독하게 대하고 또 주님을 죽이려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롯을 정죄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혹여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힘과 능력과 지식들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적인 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적어도, 알고 있는 바가 적어도, 또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우리 것들을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